자리앉으시고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우리 전도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 구약성경 959페이지에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기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거리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어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아, 여러분 인생이 참 허무한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바죠.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아는 바입니다. 예전에 어떤 중년이 넘으신 그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세상을 열심히 살았대요. 열심히 살면은 행복할 줄 알았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 이 나이가 돼 보니까 허무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회사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결국 회사만 이롭게 한 것 같대요.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가족은 행복한 것 같더래요. 근데 자기에게는 행복이 없더라. 평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인생이 참 허무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 영화 중에 그 남극일기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잘 모르시죠? 예, 흥행에 실패한 영화입니다. 그런데 예. 그 영화 내용이 이런 겁니다. 남극에 가면 그 도달 불능점이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은 남극의 남위 82도 8분, 동경 54도 58분에 위치한 곳이래요. 그곳은 해발 3,700m 높이가 있고 그리고 얼음 두께가 3,000m고 남극 대륙 해안에서 시작해서 가장 먼 지점, 그러니까 남극에서 가장 중앙되는 지점이겠죠? 그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도달할 수 없는 곳, 그래서 이름이 도달 불능점이라고 이름이 불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을 1958년도에 소련 탐험대가 딱 한 차례 정복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소련 탐험대가 정복한 이후로 단 한 번도 정복되지 않은 곳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정말 정복하기 힘든 곳. 6개월간 낮이 지속되었다가 또 6개월간 밤이 지속됩니다. 최저 기온이 섭씨 영하 80도 되는 곳이라고 그래요. 그곳을 6명의 탐험대가 이제 정복을 하러 갑니다. 근데 가는 중에 엄청나게 고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사고를 만나서 한 사람 한 사람 죽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다 죽게 되고 송강호하고 그다음에 유지태가 결국 살아남아서 그 도달 불능점에 도착하여 정복하게 됩니다. 근데 그 도달 불능점을 정복하고 나서 그 유지태가 송강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이게 뭐예요? 여기에 깃발을 꽂는다고 여기가 굉장한 곳이 되는 줄 알아요? 여기는 그냥 한 점, 땅에 있는 땅에 찍힌 한 점일 뿐이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유지태에게 송강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말렸어야 해. 나는 여기 오면은 모든 걸 다 이룰 줄 알았어. 네가 왜 나를 말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허무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열심히 한 곳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대단한 의미를 발견할 줄 알고 달려갔어요. 결국 그것을 정복했습니다. 근데 너무 허무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에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이 자살을 합니까? 이루어 보니까 별것 아니라는 거예요. 허무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만족감이 없다는 거예요. 전도서를 쓰고 있는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이죠. 그렇죠? 지혜가 뛰어나서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수많은 열방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엄청난 권력을 누렸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땅덩어리를 차지했던 왕이 바로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명이요, 1000명의 여자를 거느렸던 사람.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려볼 만큼 누려봤던 사람이 인생 끝자락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헛되도다라고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헛되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하는데 이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가 전도서에 38번 나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 인생이 헛되다, 헛되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가. 여러분, 인생은 참 허무합니다. 누구나 다 아는 바예요. 그렇다면 인생이 허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생이 왜 허무하죠? 전도서는 우리들에게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인생이 왜 허무한가? 첫째는 사라짐 때문에 허무하다라고 말해요. 사라짐 때문에 허무해요. 전도서 1장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5절, 6절.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나무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 왔지만 다시 돌아간다. 사라진다라고 말합니다. 사라지기 때문에 결국 허무하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라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 사람이 늙었을 때에 우리가 잃게 되는 것들을 은유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이게 알레고리가 아니라 이게 문맥을 보면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해석을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2절 한번 보면 전도서 12장 2절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진다. 무엇을 말합니까? 물론 이것이 마지막 날의 종말에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지는 것을 말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이 어둡게 보인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시력이 점점 약해지죠. 저도 아직 젊지만요. 요즘에 좀 노안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가까이 있는 게 잘 안 보이고 좀 멀리 봐야 되고 제가 시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까지 재서 거의 2.0 컨디션이 좀 나쁜 날은 1.5 밑으로 내려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제 역사상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에 청년들을 담당할 때 청년들이 눈이 작다고 놀렸어요. 목사님 눈 좀 뜨고 설교하세요. 그래서 그 눈으로 보이시냐고 막 그랬는데 여러분 눈이 작는다고 작아서 잘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눈이 작아서 이물질이 잘 안 들어오기 때문에요. 더 눈이 좋아요. 2.0 정도 됩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나이가 드니까요.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시력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보고 싶은데 잘 안 보여요. 답답합니다. 거기서 허무감이 옵니다. 다음 구절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집은 신체를 가리켜요. 이 신체를 지키는 팔이 떨린다는 거예요. 팔이 떨려요. 그죠? 나이가 들면 이게 막 떨리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바늘 귀에 실을 갖다가 한 번에 딱 이렇게 꽂았는데 지금은 눈도 침침하고 이게 막 떨려. 이게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힘이 없어집니다. 그죠? 그리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두 다리에 힘이 풀린다는 얘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이 이게 다리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자칫 잘못해서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나이가 들면 힘이 부족해집니다. 다리에 힘이 빠집니다. 힘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안 돼요. 그렇죠? 많이 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음대로 안 됩니다. 허무해집니다. 근력이 사라지는 거죠.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치아가 빠진다는 얘기예요. 맷돌질하는 이 치아가, 그렇죠? 맷돌질 치아 적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빨이 약해져가지고 이렇게 예전에 그렇게 맛있게 먹고 물고 뜯고 하던 것들을 이제 뜯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지경까지 온다는 거죠.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진다고 합니다.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진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 구절을 갖다가 이렇게 번역합니다. 좀 의역이긴 해요. 표준 세번역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가 되면 너를 보호하는 팔이 떨리고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빠져서 씹지 못하고 눈은 침침해져서 보는 것마저 힘겹고. 이게 나이가 들면서 잃어버리는 거죠. 사라지는 겁니다. 시력도 사라지고 청력도 사라지고 근력도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허무감이 밀려오죠. 다음 구절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길거리 문들이 닫힐 것이며. 문이 닫혔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 문을 닫으면 바깥에 있는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귀가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청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어두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귀가 잘 안 들리기 때문에 맷돌질하는 소리의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적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아침잠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침에 새가 지저거리면 깨는 겁니다. 청년들은 아침잠이 많잖아요. 그렇죠? 연세가 드시면서 아침잠이 없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요. 흥이 없어진다는 거죠. 흥이 없어진다. 다음 구절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그렇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높은 것이 두려워져요. 예전에는 2층, 3층짜리 집이 좋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단층짜리 집이 좋잖아요. 안 올라가면 좋죠. 저도 젊었을 때는 놀이공원 가가지고요 롤러코스터 타는 거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제 아이들하고 갔었는데 아이들하고 하나 타고 그 다음에 못 타겠더라고요. 겁이 나요. 막 속이 막 메서껍고 못 타겠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높은 곳이 무서워집니다.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나이 들면 자꾸 깜짝깜짝 놀라죠. 또 길에서 쓰러질까 봐 두려워지는 것이고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살구나무 꽃이 무슨 색깔이죠? 흰색입니다. 흰색. 머리가 휘어진다는 얘기예요. 머리가. 그렇죠? 머리가 휘어진다는 얘기예요.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메뚜기 그 요만한 거 그게 올라와 있는데 너무 무거운 거예요. 이게. 그 정도로 기력이 쇠해진다는 거죠. 그렇죠? 정욕이 그치리니 이 정욕은 성욕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욕망이에요. 욕망. 의욕이 사라집니다. 열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높은 곳에는 무서워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넘어질 새라 걷는 것마저도 무서워질 것이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원기가 떨어져서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사람이 영원히 쉴 곳으로 가는 날 길거리에는 조객들이 오간다. 다음 구절 6절 보면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은줄이 뭘 상징하는지 금그릇이 뭘 상징하는지 항아리 또 바퀴가 뭘 상징하는지는 사실 정확히 잘 모릅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아마 우리 안에 있는 장기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측을 해요. 그러니까 이 장기가 다 고장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시력이 사라져요. 청력이 사라집니다. 근력도 사라집니다. 모든 육체가 다 사라져요. 하고는 싶지만 되지 않는 육체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1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허무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이 허무하다. 다 사라져버리니까. 두 번째, 전도서가 말하고 있는 인생이 허무한 이유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전도서 1장 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그래요. 새로울 게 없다고 그럽니다. 조금만 보더라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해 아래 세 것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 정말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근데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요, 새로운 게 아니에요. 다 이미 예전에 했던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다 했던 말들이에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요, 남들이 말하지 않았던 것들을 제가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때 너무 기쁘죠. 아, 난 천재인가 봐 이러면서 혼자 막 감탄을 하면서 생각하지만 다시 조금만 자료를 찾아보면요, 누군가 얘기했던 거예요. 역시 해 아래 새 것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다 깨닫게 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그래서 허무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새로운 것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새로운 것을 사용하는 순간부터 그것은 헌 것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새로움이 주는 만족감을 충분히 우리들에게 주지 못합니다. 어떠한 이 세상에 있는 새로운 것들이. 예를 들면 새 차를 사면요, 좋죠. 새 차 너무 좋아요. 근데 그때뿐이에요. 타는 순간부터 헌차가 됩니다. 조금만 타기 시작하면 별거 아니에요. 새 집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새 집을 샀을 때는요, 너무 좋아요. 예전에 어떤 분이 하시는 말씀 들었었는데 큰 집을 샀대요. 너무 좋았대요. 막 여기서 막 축구도 할 것 같더래. 근데 그러한 기쁨도 딱 한 달 가더래요. 한 달 이후에는 그런 만족감이 다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아무리 새 것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새 것이 주는 만족감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이 해 아래에서는 새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허무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허무함에서 벗어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면 심리요법, 명상치유, 마음수련, 종교 등으로 인생의 허무함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요. 때로는 그 허무함을 달래기 위해서 TV를 봅니다. 때로는 음란물을 봅니다. 때로는 마약을 합니다. 때로는 또 다른 쾌락을 찾아 추구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겉표면만 잠깐 허무함이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치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와 같은 쾌락을 추구한다라고 해서 이 땅에 있는 쾌락, 그 즐거움을 추구한다라고 해서 우리의 허무함이 완전히 다 치유됩니까?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쾌락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즐거움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그 허무함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허무함은 고통에서 오는 게 아니라 즐거움 때문에 오는 것이다. 사실 허무함은 인생의 시련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쾌락을 즐기다 보니까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맞아요. 즐거움을 찾고 행복을 찾고 쾌락을 찾다가 만족감이 없기 때문에 허무함이 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솔로몬도 그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은 다 헛되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솔로몬이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인생의 허무함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총정리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비결이에요. 이게 허무함을 벗어나는 길입니다. 청년의 때라고 하는 말은 꼭 10대, 20대의 젊은 사람들만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여기 청년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바훌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그 어근이 뭐냐면 바할이에요. 바할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바할, 바훌 비슷하죠? 바할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무엇무엇을 선택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무엇무엇을 선택하다라고 하는 어근에서 청년을 가리키는 바울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렇기 때문일 것 같아요. 청년의 시기가 어떤 시기예요? 청년의 시기는 무엇인가 중요한 것들을 선택하는 시기입니다. 그렇죠? 어느 대학을 가야 될지 선택하는 시기고 어떤 직장을 가야 될지 선택하는 시기고 어떤 배우자를 맞아야 될지 선택하는 시기예요. 아주 중요한 것들을 선택하는 시기가 바로 이 청년의 때죠. 그래서 아마 청년의 때를 이 바할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썼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청년의 때가 단순히 10대나 20대의 젊은 사람들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죽기 전에 모든 시기를 다 청년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청년만 선택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뭔가 선택하잖아요. 죽기 전에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청년의 때입니다. 그렇죠? 즉 오늘 본문의 1절을 이렇게 읽으셔도 돼요. 네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그때에 네가 선택할 그때에 그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늘 선택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그 선택할 때에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내 뜻대로 하지 말고 너를 창조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나를 창조했을 때에 그 목적이 있고 그 계획이 있는데 그거를 좀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 그것을 선택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말해요. 전도서 11장 9절을 보게 되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는 거예요. 네가 선택하고 싶은 거 다 하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을 알라.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말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죠? 내가 선택할 때에 너의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허무함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그것이. 그러면 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를 인생의 허무함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줍니까? 두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그 허무감을 벗어나는데 벗어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인생의 허무함이 어디서 온다고 그랬습니까? 사라짐에서 온다고 그랬어요. 시력도 사라지고 청력도 사라지고 근력도 사라지고 육체가 사라집니다. 사라지는 데서 허무감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이 다 사라지지만 모든 것이 나를 다 떠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함께 영원히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이후에도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실까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실까요?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세요. 원래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못한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요즘에 묵상하면 알잖아요. 부정한 것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들을 다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우리를 다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원히 거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허무함을 벗어나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새로움을 주세요. 전도서에서는 계속해서 해 아래 새것이 없다라고 말해요. 해 아래, 해 아래, 해 아래. 해 아래라고 하는 그 어구가 전도서에서 30번 나옵니다. 30번 반복이 돼요. 해 아래.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해 아래 수고가 많다. 해 아래, 해 아래 계속 말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허무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바꾸어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해 위에는 새로운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 아래를 보면 새 것이 없지만 그래서 해 위를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창조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분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그 허무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 23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너무 감격스러워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지금 대충 얼굴을 보니까 별로 뭐 감격스럽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항상 감격스러워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데요. 우리가 오늘 지었던 죄로 말미암아 사실은 오늘 밤 잠들며 죽어도 마땅한 죄인입니다. 오늘 지은 죄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오늘 진멸되어 마땅한 죄인이에요. 근데 아침에 눈을 뜬 거예요. 내가 어제 진멸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다시 눈을 떠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대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는 거 너무나 잘 알지만 나의 죄로 말미암아 어제 죽었어야만 되는데 진멸돼도 마땅한 존재인데 오늘 내가 눈을 뜨는 것을 보니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아침마다 새롭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도 이러한 새로움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것을 경험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레미야는 아침마다 이 새로움을 경험했는데 여러분은 왜 이 새로움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어저께 지었던 죄로 말미암아 내가 어저께 죽어도 마땅한 죄인인데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날마다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아침마다 새롭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해 아래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해 아래에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내가 원하는 것들만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들어서 나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매일마다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날마다 새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은 영원 무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맛본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은 지금까지 맛봤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은요, 사실 하나님의 그 인자와 그 긍휼하심의 그 세 발의 피 정도도 아직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은 아주 극히 일부분만 경험한 거예요. 아직도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무진합니다. 영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우리들에게 날마다 새로움을 주는 거예요. 날마다. 세상에 어떠한 쾌락과 어떤 즐거움도 만족감을 줄 수 없는 영원한 새로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허무함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대요. 마르지 않은 샘물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한다고 한다면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허무함을 벗어나는 길이에요. 여기서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은 이 자칼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생각 속에서 그냥 이렇게 묵상하라, 뭐 그냥 기억하라, 생각이 안 났던 걸 그냥 떠올려라 이 정도의 단어가 아닙니다. 이 자칼이라고 하는 기억하라라고 하는 단어는 그렇게 생각이 든 대로, 기억하는 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왜 그런 의미가 포함되느냐 하면 그걸 알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말해요. 자, 보세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게 무슨 배경인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을 때 애굽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부르짖음이 상달됐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어떻게 하셨대요? 기억하사. 그 다음 구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대요? 기억하셨더라.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기억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나서 가만히 계셨습니까? 아니에요. 3장부터 보면 이제 그들을 구원하기 시작하는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생각 속에서 아, 까먹었던 것들을 갖다가 그냥 기억하시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그대로 행하셨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너의 그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그냥 묵상하며 그냥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일대로 그대로 행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 뜻대로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뜻, 나의 목표가 있지만 그거 다 버리고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해 아래에 있는 목표들을 추구하지 말고 해 위에 있는 목표들을 추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허무함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번 수련회 때 제가 박다니엘 선교사님하고 같은 방을 썼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분이 하셨던 말씀 중에 인상 깊은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현대인들이 정신병이 많이 걸리잖아요. 정신병과 우울증에 많이 시달리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 이유가 꿈이 너무 많아서 그렇대요. 꿈이 너무 많아서. 꿈이 많기 때문에 정신병에 걸리고 우울증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오늘날 사회는 어린 아이부터 꿈을 강요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너도 나도 경쟁하며 치열하게 그 꿈을 향해 달려나갑니다. 근데 그 꿈을 향해 달려나가지만 이루지 못해요. 이루지 못할 때 오는 좌절감, 이루었어요. 근데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정신병에 걸리고 우울증이 찾아온대요. 그래서 꿈을 가지지 않는 게 오히려 정신건강에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꿈이 없었습니다. 야망이 없었어요. 요셉에게 꿈이 있었습니까?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려고 하는 꿈이 있었어요? 다니엘이 바벨론 총리가 되는 꿈이 있었나요? 에스더가 바사왕의 왕비가 되려고 하는 꿈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꿈이 없었습니다. 그런 야망이 없었어요.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까지 올려주신 것이지 그들에게는 그와 같은 꿈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단 하나의 다른 꿈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해 아래에서의 꿈이 아니라 해 위에서의 꿈을 꿨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여러분, 내 꿈을 가지고 내 꿈을 이루려고 하면요, 인생의 허무함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것 이뤄서 뭐 합니까? 남극에 열심히 가서 깃발 꽂으면 뭐 할 거예요?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서 거기에 깃발 꽂으면 뭐 할 거예요? 근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렇죠? 아무 쓸모짝에도 없는 다 늙어 죽게 되는데 해 아래서의 삶 가운데 자기의 목표를 향하여서 자기의 꿈을 향하여서 자기의 야망을 향하여서 달려나갑니다. 그게 뭐예요? 남극에 열심히 가서 그냥 깃발 꽂는 거예요. 에베레스트산 열심히 올라가서 그냥 깃발 꽂는 겁니다. 꽂으면 뭐해요? 허무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을 버려야 돼요. 나의 야망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꿈만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추구하시기 바라요. 그게 바로 인생의 허무함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박다니엘 선교사님이 또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우울증 약 먹지 말래요. 우울증 약 먹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더 우울하게 만들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울증 안에서 계속 갇혀서 살게 만들고 계속 맴돌게 만든대요. 그게 절대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된다고 합니다. 우울증이 왜 오냐 하면 자꾸 내가 생각을 가둬놓는 거예요. 그래서 가둬서 그 안에서만 자꾸 깊어지고 깊어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니까 자꾸 우울증에 걸리고 그 우울증이 그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치료가 뭐냐? 나의 생각을 깨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나의 생각의 틀을 깨야 돼요. 거기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야 됩니다. 해 아래가 아니라 해 위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다 늙어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구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사실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준비하며 사셔야 되겠습니까? 심판대 앞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너 돈 얼마나 벌었니? 그거 물어보시겠어요? 너 학력이 어떻게 되니? 그거 물어보시겠습니까? 너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큰 일을 이루었니? 그거 물어보시겠어요? 너 남극 가서 깃발 꽂았니? 그거 물어보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물어보신 거 딱 하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얼마나 구하며 이루었느냐? 그것 물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이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됩니까? 너희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라. 해 아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해 위를 바라보면 그분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처럼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